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말씀하셔서 부족하고 미천한 미련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해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종이 말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종들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즐거이 받고 유익되게 듣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읽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책의 말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도 구약의 모든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며 바르게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유익되게 깨닫고 마음의 교훈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1장 같이 보십시다. 21장 1절부터 17절 여러 교례들이 나오는데 종, 살인, 납치, 부모 공경에 대한 규례들, 이렇게 제목을 넓게 잡아보았습니다. 1절 2절 다시 보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율례라고 번역한 미슈파팀이라는 히브리 말은 미슈파팀, 샤파트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미슈파팀. 샤파트가 재판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샤파트. 재판한다. 미슈파팀은 판단들, 옛날 영어 성경은 판단들, 또 근래의 성경들은 뭐 규례들 혹은 법들, 그렇게 판단들 그러면 조금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아마 그렇게 번역했겠죠. 일종의 재판법들이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재판법들, 재판법, 재판을 하는 재판의 여러 법들, 규례들, 좋습니다. 율례, 너희가 백성 앞에,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 우리는 율례라고 번역했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자, 2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은 먼저 종에 관한 규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에 관한 규례. 21장은 공의의 보응,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종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동족 히브리 사람을, 같은 동족의 사람을 종으로 사게 될 때에 6년 동안만 자신을 섬기게 해야 했다, 그 내용입니다. 종, 오늘날은 종이 뭐 없어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오늘날도 고용하는 그런 관계는 있죠. 돈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돈 있는 사람에게 고용을 당해서 일을 해주고 돈을 받기도 하고 그러죠. 넓게는 비슷한 그런 주종 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종, 옛날의 종은 히브리 사람의 종이든 뭐 이방 사람의 종이든 종은 가난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남의 종이 됩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 사람이 가난하면, 그 다음에 갚을 것이 없으면, 돈을 빚을 지고 빚을 갚을 수 없으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돼서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집 일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종, 같은 동족의 사람이 종이 될 때,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서 와서 종으로 사서 종으로 부리고 또 종으로 부림을 받을 때에 6년 동안만 일을 시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6년간, 6년.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6년도 긴 세월이긴 하지만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갚고 빚을 많이 졌으니까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종이 되어서 6년 동안 그래도 종살이를 하면 다 자유하게 빚을 탕감받으니까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 6년간 일을 시키고 제 7년에는 아무 조건 없이 자유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레위기 25장에 보면 종에게는 너무 엄하게 하지 말아라. 엄하게 하지 말아라.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일시키는 품꾼처럼 그러니까 일시키는 일꾼들한테도 너무 엄하게 하면 다시는 일 안 하려고 하겠죠. 그 집에 안 오려고 하죠. 너무 그렇게 부리지 말고 적절하게 잘하고 또 식사 때는 음식도 좀 제공하고 참을 좀 주기 중간에 간식도 참이라고 옛날에 이제 간식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 또 와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잘 와서 하겠지요. 그처럼 종들에게도 조금 인격적으로 잘 대우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대하라. 레위기 25장 43절에 4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너무 엄하게 하지 말라 말이죠.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 너무 엄하게 하지 말아라. 참 종을 그래도 배려하는 거죠. 요즘에는 종이 아닌데도 좀 뭘 가진 사람이 가지 못한 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대한다. 그래서 사회에 그런 뉴스거리가 되고 또 여론의 지탄을 받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벌써 오래전에. 이 모세의 법은 지금부터 말하면은 3,500년경이죠. 주전 1,500년이니까 지금 2000년은 3,500년 전에. 아마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인지 캄캄한 시대였을 텐데요. 그죠? 3,500년 전에 이렇게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 종을 배려하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할 수 있습니다. 3절 계속 보십시다.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이라는 홀로 혼자 몸으로 종이 돼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혼자 왔으니까 혼자 나가죠. 장가 들었으면 장가든 몸으로 종이 되었으면 같이 왔을 테니까 물론 같이 나갈 거고 종으로 혼자 왔다가 그때 장가를 들어가지고 종살이를 했으면 나갈 때는 당연히 같이 나가야겠죠.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아, 그래요? 상전이 아내까지 얻어주고 했으면 그러면은 그 아내나 또 아내가 낳은 자식은 상전이 얻어준 것이니까 상전 소유가 된다는 그런 뜻 같죠. 그래서 혼자 나가고 아내와 자식들은 두고 나가야 되니까 아유 참 마음 안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종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아내를 버리고 두고 자식 두고 나 혼자 어떻게 나가서 자유하겠는가 안 하겠다. 그래서 여기 말하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종이 진정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기를 진정으로 하는 말은 명백하게 혹은 솔직하게 영어로는 plainly 그랬네요. plainly 명백하게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기를 분명하게 명백하게 혹은 솔직하게 말하기를 우리는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내가 나가서 자유인 되지 않고 여기서 종살이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러니까 종으로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결혼할 능력도 없고 또 그렇게 가정을 이룰 힘이 없다는 말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상전이 다 아내도 얻어주고 또 집도 거기에 거처할 수 있는 거 마련해주고 막 했겠죠. 그러니까 그건 다 상전의 소유니까 만일 자유하면은 혼자 자유하는 거지 그걸 다 또 데리고 나가면은 상전은 또 손해가 커서 그렇게 그러면은 결혼은 안 시키겠죠. 그런데 이렇게 시켰으니까 상전 소유고 혼자 나가야 되는데 혼자 나가는 걸 싫어하면 내가 안 나가고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종살이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우리는 재판장이라고 번역한 말은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엘로힘 그러거든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런 말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 중에서 권위 있는 번역들도 하나님, ASV나 NASV나 이런 성경들은 하나님께로 그냥 그래 원문대로 번역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옛날 영어 성경 킹 제임스나 또 근래에 많이 읽히는 NIV 성경은 우리말처럼 재판장이라고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대신하는 자가 바로 재판장들이니까 그러니까 재판장하기로 간다는 뜻이 뜻은 그 뜻이니까 말은 하나님이지만은 뜻은 재판장이어서 그렇게 번역을 아예 재판장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도.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계속 있기를 원하는가. 내가 분명하게 말하기를 plainly, 예, 분명하게 명백하게 솔직하게 말하기를 내가 예, 아내를 사랑하고 또 상전도 사랑하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다. 그러면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이제 그 말을 하고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증인이 됐죠. 그리고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 있겠다는 종을 문이나 문설주에게 데려서 거기다 귀에 요새 사람들 여기다가 뭐 잘하죠? 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귀걸이 하려면 여기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걸이 하느라고 다 구멍 뚫는데 옛날 종들이 바로 그랬어요. 다 데리고 가서 거기다 다 문에다 대놓고 송곳으로 꽝 찔르면 뚫어지겠죠. 귀걸이 하듯이. 그리고 여기다 뭐 귀걸이 하나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여기다 귀를 뚫는 것입니다. 귀를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그러면은 그래서 아마 종들 중에 귀걸이를 하는 종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멋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근사하게 귀걸이를 하는데 옛날로 말하면 이거 귀걸이 한 사람들은 다 종들 영혼이 주인의 종이 됩니다 하는 표가라고 보이죠. 그래서 귀에 구멍을 뚫으라 그렇게 돼서 뚫는다. 그러면은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이 영원한 종, 영원한 종이라는 표시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7절 보십시다.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다니. 아,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부모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살 수가 없어서 딸을 남의 집에 종으로 팔았습니다. 돈 조금 받고 팔았겠죠. 그래서 집을 부모는 살고 딸도 그 집에 종으로 가서 그래도 부잣집이니까 가서 먹고 살 수는 있죠. 옛날에 그런 집들이 들어 있었죠.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다른 집에 뭐 양녀로 보낸다 뭐 그러는데 이름이 양녀이긴 하고 뭐 양녀이겠지만은 가서 집안일도 하는 그런 종 아닌 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가서 살고, 그러나 집에 있었으면 배를 골았을 테인데 부잣집이네 가서 배는 골지 않으니까 그렇게 부득이 보내는 가난한 집들이 들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가정이 어두워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은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상관치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 주인에게 종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종은 물론 주인의 소유라고 여겨지는 것이 종이니까 주인에게 첩으로 드리는 조건으로 행해진 경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종, 앞에 종들은, 히브리 종은 6년 동안만 일하고 7년째는 자유하는데, 이렇게 첩으로 드려진, 부모가 팔아서 종으로 간 딸의 경우는 6년 후에도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 집에 완전히 첩이 되는 것이니까 그 집에 그런 주인의 소유로 계속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또 보면은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께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한다. 만일 그 여자가 자기를 첩으로 정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주인이 아예 저 첩은 저 종은 내가 원치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주인은 그를 자유케 할 수 있었으나, 그래서 이제 돌려보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영원히 그게 종이 돼야 되는 거고, 주인이 원치 않으면 돌려보낼 수는 있으나 그를 속인 일이 되었으므로 자기 첩처럼 여겨서 종으로 삼겠다고 데려와 놓고는 그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속인 일이 되었으므로 타국인에게는 팔 수 없다. 그냥 자유케 하면 하지. 자, 이 동네는 아마 부끄러워서 그런지 다른 나라 사람들 타국인에게 팔아먹어버리자. 그리고 파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이건 특별한 그런 여종인 경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히브리 종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스스로 종이 된 경우에는 6년 후에는 자유케 됩니다. 여자도 물론 자유케 됩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그랬죠. 거기 보면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남종이나 여종이나 히브리 여자도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종이나 여종이나 규례는 같은데 단지 지금 이 오늘 본문의 경우는 첩으로 드리는 조건으로 팔렸을 때에는 주인이 기뻐하지 않을 때는 자유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6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종으로 있게 되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9절을 넘어가 봅시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첩으로 얻은 여종에 대한 상당한 배려였다고 보입니다. 또 주인이 다른 아내를 취할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배려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고 또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동침하는 그러한 세 가지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그것을 배려하셨다고 보입니다. 만일 주인이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 여종은 몸값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7절은 살인, 부모 구타, 또 납치, 부모 저주 등의 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인데, 여기에 지적된 죄들은 중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다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번이나 그런 말이 나오고, 또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도 한 번 나와서 전부 다섯 번이나 반드시 죽이라는 그런 말씀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손에 붙이신 경우, 그 말은 즉 고의적이지 않고 자기는 실수로 한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됐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실수로 남을 죽인 경우, 예를 들어서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다가 실수로 밀쳤는데 그가 넘어져서 죽게 됐다. 또 기회를 엿보미 없이 우연히 뭘 던지는데 잘못해서 맞아서 죽었다. 이런 경우들은 실수로 한 것이죠.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실수로 죽인 것입니다. 또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나무를 베러 산에 올라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다가 도끼자루에서 빠져서 사람을 맞춰서 죽게 하면,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자기는 나무를 하다가 열심히 세게 친다고 하는 게 도끼가 탁 빠져서 옆에 사람을 쳐서 죽였으면, 그런 것은 살인이 사실은 아니죠. 살인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였지만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럴 때에는 죽일 수 없다.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도적인 살인만 살인이고 과실치사는 살인이 아니다. 우리 법도 그렇죠. 우리 법도 과실치사를 살인으로 다루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법은 오히려 고의적인 살인을 엄하게 다루질 않기 때문에 문제죠. 살인을 했는데도, 분명히 아주 고의적 살인을 했는데도 벌이 경해요. 그러나 성경의 법은 엄합니다. 살인하면 반드시 사형입니다. 살인은 사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과실치사같이 그가 실수로, 고의적이지 않게 실수로 남을 죽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용도로 구별된 성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도피성 그렇게 말하죠. 도피성, 피신하는 성이죠. 그것이 요단강 동쪽에 세 개의 성이 있고 서쪽에도 세 개의 성, 모두 합쳐서 여섯 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짐짓 모살하였으면 이라는 원어는 간교하게 죽이기 위해 뻔뻔스럽게 행하면 이런 뜻인데, 뻔뻔스럽게 행하면, 근데 고의적 살인이죠. 고의적인 살인을 한 경우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35장에 보면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사람을 죽일 때 철연장을 하나 들고 사람을 치다든가, 또 나무연장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완전히 고의적인 것이죠.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이게 고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의적인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신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끌어내어서 사형을 시킵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15절 보십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살인뿐만 아니라 부모를 치는 구타하는 것이죠. 부모를 치는 자는 또 치면 부모를 죽일 수도 있겠습니다.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것은 제5계명을 직접 어기는 죄죠.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는 일이며 참으로 배은망덕한 아주 악한 일입니다. 부모가 누군데 자기를 낳고 길러준 그런 자가 부모인데 그 부모를 치다니 그래서 그런 자를 제5계명을 어긴 그런 자녀를 반드시 죽이라. 엄하죠. 자녀들이 부모를 대항하고 부모를 칠 때에 사형에 해당했고 16절을 보십시다.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후린다. 사람을 후린다는 간합이라고 하는 이 후린다는 말은 도적질한다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는 도적질한다는 말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사람을 도적질한다는 말이죠. 납치라는 거죠. 예, 사람 납치하는 거죠. 사람을 납치하는 예, 그런 일. 그것은 도적질 중에도 가장 악질적인 도적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도적질하다니.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도 악한 거지만은 사람을 도적질해서 그것을 감금해서 폭행하고 또 남한테 팔아먹고 인신매매라고 그래서 인신매매를 하고 그런 자들은 그것은 반드시 죽이라 사형입니다. 얼마나 그 일이 악한 일이란 큰 죄입니다. 중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 이 사람을 후린 자,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아직 매매를 하지 못하고 감금해서 숨겨놓았든지 아니면 팔아먹었든지 발각이 되면 그 인신매매범 혹은 납치범을 반드시 죽이라 사형이라. 그건 악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야 이 사회가 조금 나아지겠죠. 사람들이 그래야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안 되겠죠. 사람을 죽이고 부모한테 막 치고 대들고 사람 훔쳐가지고 팔아먹고 그런 일들이 되면 얼마나 사회가 악한 사회가 됩니까? 그래서 엄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17절 한 절 더 봅시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것도 제5계명을 어기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배은망덕하고 악한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뿌리가 되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결코 그를 저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비록 훌륭한 부모님이 아니라도 많이 배운 분이 못 되더라도 또 여러 사정을 인해서 우리를 그렇게 잘 보살피진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어요. 내가 그거를 끊어버린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늘 그것은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종에 관한 교훈은 오늘날에 직장 생활의 윤리를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너무 엄하게 하지 말아라. 옛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을 때도 주인들이 종에게 너무 엄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날 직장은 주종 관계는 아닐지라도 상관들이 윗사람들이 아랫사람한테 너무 그렇게 심하게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뭘 지시하는 것은 하고 잘못했을 때는 책망도 하고 뭐 그런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은 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인격적으로 하지 너무 그렇게 인격 모욕적이게 그렇게 엄하게 너무 하지 말고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순복하라. 그것이 성경의 법이죠.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며 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이죠. 불평하는 마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고 즐거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이 종의 위치에서는 종의 일이잖아요. 종이 종일 하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랫사람이 아랫사람 일을 하지 윗사람이 아랫사람 일을 하겠습니까? 다 각자 맡은 일이 있으면은 그렇겠죠. 그러면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 일을 할 때 어차피 하는 일을 즐거운 단마음으로 하고 섬기기를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만 정말 종에 대한 교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은 종으로서 그 위치에서 상전들에게 순종을 하고 단마음으로 일을 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 주인이 볼 때만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또 그렇게 좀 놀고 그러지 말고 보든 안 보든 자기의 일을 성실히 하면 그러면 주인이 금방은 못 알아줘도 다 알겠죠. 아유, 저 사람은 우리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겠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옛날 주종 관계에서도 종은 그런 종이 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오늘날 직장 관계에서도 우리가 직장에 제일 말단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열심히 잘해서 인정을 받고 조금씩 승진하고 그래서 나중에 중책에까지 나중에 다 그 사람을 윗사람이 알아보면은 저 사람은 책임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야. 우리 직장에 꼭 필요한 인재야. 그런 사람을 나중에 시킵니다. 무슨 중요한 직책을 맡겨야 될 일이 있으면 누가 좋을까 할 때 아무개가 좋아. 그러면 발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종은 종의 위치에서 그렇게 하고 또 상전들아 에베소 6장의 9절에 보면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상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돼야지 종들이 주인을 섬기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듯이 상전들도 종들을 대할 때 마구 그렇게 하지 말고 위협하길 공가를 그치라. 위협하는 거죠. 공가를 그치라. 괜히 그렇게 심한 말 하면 아래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고 두려움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게 좋게 좀 편안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건을 그렇게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라. 좋은 말씀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교훈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윗사람이 되든 아랫사람이 되든 아랫사람이 되면 내가 내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 직장이 직원이 될 것이고 윗사람이 되면 아랫사람들을 배려하고 아랫사람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또 열심히 일하면 좀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일을 시키는 좋은 윗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1절에도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평 또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아랫사람들은 순종을 하고 이런 관계에 종에 대한 교훈은 오늘날 직장 윤리에 우리가 적용될 만한 일이다. 둘째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납치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악이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려고 하지 말고 또 납치하지 말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엄하게 큰 죄로 여기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인격의 주인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격을 귀히 여기시는 줄 알고 우리도 귀히 여겨야 하겠다. 사람은 귀한 존재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납치하지 말아라. 셋째로 또 하나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 사랑하고 그의 인격과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야 할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을 여기에 많이 했습니다. 자녀들이 결코 부모님을 치거나 부모님이 어떤 때는 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대들고 또 함부로 말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좀 손이 좀 컸다고 힘이 있다고 그러면 부모가 이제는 좀 힘이 쇠해지는 때가 되면 부모를 막 윽박지르고 치려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사형이에요. 사형. 예? 그런 자식들이 드러난 봤어요. 목회하면서. 친자식은 아니고 이렇게 친척에 해당하는데도 노인들을 욱박질러서, 그러면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은요, 80, 90,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젊은 사람들이 막 욱박지르면 두려워 떨어요. 막 손을 벌벌 떨고 그냥 막 안정이 안 돼서, 감정이 안 돼서 벌벌 떠는 거를 제가 봤어요. 에이, 못된 자식이 있다. 못된 자식이 있다. 저런 사람, 젊은이가 그 못된 줄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예? 속으로 제가 쓰는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노인들은 말을 하더라도 좀 곱게 하고, 그래도 나이가 들면 마음이 불안하고, 늘 몸이,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예? 겁도 생기고, 그런 게 인생인데, 예? 예? 노인 되면 다 애기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노인들한테 함부로 말을 막 세게 하고, 예? 강하게 하고, 위협적이게 하고,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진 말아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치거나 또 뭐라고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 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 말아요. 부모는 공경해야지 될 대세. 공경하거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부모님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야 복 받지. 부모는 부모지. 네가 부모가 돼봐라. 네가 부모가 되면 예,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겠다. 내가 부모와 자식을 키워서 한번 자식 키워서 살아보면 그 자식이 부모를 위할 때 마음에 기쁘지만은 부모를 섭섭하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이 되는지를 네가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인데 네가 예, 그러지 말아라. 너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라. 그러게 말씀합니다. 오늘 자 종과 주인에 대한 예, 직장 윤리를 좀 생각했고. 또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 부모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율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특별히 부모님의 인격과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것인지 또 종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주인들은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오늘날 주님 윗사람들은 어떻게 아랫사람들을 대하고 또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윗사람들에게 또 일해야 될 것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 귀하고 바르고 선한 교훈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좋은 성도들이 되며 좋은 직장인들이 되며 좋은 주님이여 윗사람 혹은 아랫사람이 되며 좋은 자녀들이 되고 좋은 사람들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